예, 오늘 스가랴 5장을 마치는데 5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어 가나이까 하매 내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것이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대표로 이 여인이 나오죠. 즉, 여러 명을 이렇게 한 캐릭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즉, 참 남편을 버리고 창녀를 행하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지금 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 여인이 시날 땅으로 옮겨집니다. 시날은 우리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즉 바벨론, 즉 세상,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의 그곳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자기네들이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해버렸습니다. 왜참 이스라엘은 세상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 그래서 이 스가랴 그 선지자가 일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참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이 여인은 이제 세상에서 세상 집을 짓고 사는. 우리 참 창세기 아침에 공부하는 창세기 내용하고 비슷해지는데 하나님의 도시를 짓고 아니면 세상 도시를 짓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스가랴 5장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때 이렇게 여인이 이스라엘의 예표로 보여질 때도 이스라엘이 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이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mnant. 즉, 이게 한국말로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던데, 남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이 도적질 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추방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또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스가랴 13장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다 쫓겨나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또 13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를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지금 5장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남는 자, 3분의 1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이사야서 지금 이렇게 그 우리 지금 그 창세기 때는 두 도시의 이야기로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냐, 아니면 세상 도시냐.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건두 여인으로 또 지금 표현돼요. 한 여인은 악한 악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한 여인은 또 이제 좋은데 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 좀 보고자 하는데 이사야서 가셔서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사야서 5장에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스가랴 5장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심판을 받는 내용인데 포도원이 지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이렇지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쩌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즉 계속 읽으면은 그것으로 황무케 하고 가지나 잘라지고 뭐 지금 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스가랴 5장 말씀하고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포도원이 지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데 또 이사야 27장에 가시면 또 다른 포도원이 나오는데 27장 2절서부터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나실 때에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를 이로 일하나니 곧 그의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남는 자가 있고 또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지금 나눠지는데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국가 이스라엘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음으로 이제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참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도 좀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마서 9장에 가셔서 27절을 읽으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은 굉장히 엄청난 소리입니다. 지금 그 구약을 갖고 사는 그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리는 깜짝 놀랄 소리죠. 아니, 유대인들이면 다 구원받는 자라고 지금 알고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네들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분은 지금 뭐야, 이사야가 아예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바다의 모래 같을지 숫자가 많아도, 이 남은 자, 렘넨트만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 아니에요. 아, 그러면 메시아가 와갖고 자기네들을 구원하고 자기들에게 복 주는 것이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러면은 지금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한테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약속 아니었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해놓고 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수준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은 결국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예표 수준의, 즉 구약의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똑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쩔 때는 이게 세상 이스라엘로 쓰여지고 어쩔 때는 이게 참 이스라엘로 쓰여져요. 근데 그게 칸텍스트를 보지 않으시면 혼동이 오죠. 하나 이제 예로 그 바로 그 9장에 6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9장 6절에 가보시면 거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무슨 헛소리 같이 들리냐고요. 이스라엘에서 났는데 왜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첫 번 이스라엘은 세상 이스라엘. 세상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를 따졌냐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스라엘을 축복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말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약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즉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참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을 주겠다는 이 말인데 그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헛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거기를 좀 보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덤비는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그러면 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지금 나도 이스라엘인데 나를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제 조금 달라지죠, 말이. 미리 아신 백성들. 이거는 창세전에 벌써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선택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표였단 말입니다. 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왜? 미리 아신 백성은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더니 지금 남겼다. 그 남은 자예요. 지금 그 7천을 남은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가 그냥 보통 이해하면은 이게 이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갖고 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 야, 7천 명더 있다. 이런 것도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한 백성들이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계속 읽으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결국 남은 자가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식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남은 자를 얘기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를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자가 남은 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역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세상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참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그 로마서 2장에 이게 외면적, 겉으로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참 유대인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등장을 하면 그 예표 수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냥 다른 나라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모든 그림자는 이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그림자를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 그 그림자들도 그 표하는 것에, 그참 표하는 것을 그림자에서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해야죠. 구약에서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선택 원리니, 뭐 하나님의 나라 원리니, 이런 게다 구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그림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참 형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참 형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남는 자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또 역사를 두 여인의 역사로 성경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 역사를 두 도시의 역사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두 여인. 왜? 여기 지금 스가랴에서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여인으로 지금 표현을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여인이 아니라 또 좋은 여인도 나오니까. 그 두 여인을 우리 오늘 비교하면서 결국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좀 하면서 이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한 여인이 또 나오는데 아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악의 여인 창녀가 나오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로 나오고 이 다른 바벨론 이 여인은 창녀짓을 하면서 사는 여인으로 나온다. 지금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즉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창녀의 짓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의 참 남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스가랴에서 보는 여인은 바벨론, 그러나 또 다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메시아를 낳는 여인. 그래서 그 메시아가 창세기 때부터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두 가지죠. 교회도 되고 결국 예수님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한 여인한테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이 항상 핍박을 받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일치하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신부가 바벨론 여인한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면은 사탄한테 용에게 핍박을 받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를 낳은 여자, 지금 남자를 낳은 여자는 지금 교회인데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플러스 두 때 플러스 반 때. 그러면 3과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건 벌써 공부한 내용이죠. 3과 2분의 1. 이게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동안 핍박을 받는 거죠. 15절.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설에 섰더라. 예. 지금 이 두 여인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한 여인은 참 출애굽을 시키시는 여인이에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추방당한다기보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옮겨지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여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 다른 여인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제가 마지막에 보겠어요. 근데 이 다른 여인이 이 거짓 이스라엘이 되는데 거짓 교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장, 9절부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심판 모습을 18장에 계속해서 가서 보죠. 18장. 18장도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건데 10절부터 저희가 보게 되면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누구예요? 17장 우리가 다시 다음에 올 건데 1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지금 이안 믿는 사람들을 전체를 가지고 지금 바벨론이죠. 두 도시로 지금 또 다시 바뀌었어요. 두 여인인데 또 도시예요. 하나는 바벨론, 하나는 예루살렘. 그쵸?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다른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뭐 읽죠 나중에. 어쨌든 그 바벨론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우리 아까 읽은 거 심판이 이르렀는데 16절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바벨론이죠 세상이죠.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바벨론은 전부 이 뭐야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죠. 그리고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 여인이 악의 여인 그 여인이 완전히 망하는 건데 이 여인이 뭐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나옵니다. 이큰 바벨론. 근데 17장 1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려요. 즉 세상 지도자들이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한테 놀라 먹는 거죠. 뭐 지금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뻔하잖아요. 지금 뭐 세상에 좀 뭐야 좀힘 있는 지도자 치고 하나님 쫓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뭐 하자는 사람 봤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이 성은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시면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아까 3과 2분의 1이 3년 반이면은 그게 몇 달이에요? 여기 나오는 42달. 이게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예요. 42달 동안 성전 마당을 밟는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성전 밖이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거기까지 측량하지 말라. 내버려두라는 거는 그냥 구원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10절, 11장 10절, 아니, 저 8절 가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이저 교회가 이제 죽는데, 이 두, 교회가 죽는데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성이라 그러면은 바벨론으로만 계속 우리가 얘기해 왔는데 여기에는 또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도 이 세상 전체를 지금 상징하는 거였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도 망하죠. 애굽도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에 나오는 이런 성들이 다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두 증인이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세상에서. 지금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내가 보려고 했던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여기도 두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서부터 보면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둘 아니에요. 그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렇지 못한 자여 소리쳐 외쳐라. 왜?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잉태치 못하고 지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지금 모시고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남편이 없는데 근데 결국 숫자가 그 남편이 없는 그 어미에서 지금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약서부터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약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구약만 읽어 갖고는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 주잖아요. 이렇게 가져와 갖고. 그런 얘기다. 그러니 뭐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고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러면 쭉쭉쭉 빼먹고 좀, 예. 두 어미. 아까 우리 예루살렘도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리고 저쪽도 아까 어미다. 이두 어미가 뭐 하고 있어요? 두 어미가 한 어미는 메시아를 낳고. 그 다음에 다른 어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즉, 지금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도시를 짓고 이 하나님을 지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 한쪽은 세상과 더불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세상집을 지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지금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거를 벌라고 열심히 살고 이게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세상 거 많이 벌고 하면 그걸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걸로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세요? 창녀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도 세상 수준에서의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정말 세상 눈에 착해도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눈에는. 오직 하면 창녀로 표현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수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100배 나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괜찮은 거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뭐그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뭐 비교하면 항상 모자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수준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정말 뻔뻔스러운 진짜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진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여인은 아까도 본 것처럼 그와 그 자녀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고. 근데 누가 핍박하고 누가 순교하느냐? 아, 이 창녀가.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다시 가서 17장을 보게 되면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봄에 이 여자가 바벨론이 그죠?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어떻게 표현해져요? 상징적이죠. 이게 지금 믿는 사람의 피에 취하는 술 먹어갖고 취하는 것 같이 표현해 주시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지금 죽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은 그걸 마시고 취하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이 큰 성,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이것들의 어미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은 이 여인의 망하는 그 내용이 꽉 담겨져 있습니다. 즉 창녀 도시의 멸망이죠. 세상 도시. 근데 참 그 세상 도시, 창녀 도시를 어떻게 표현해 주세요? 재물의 도시로 표현해 주십니다. 재물, 상업하는 도시. 참 그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묶어갖고 하나로 표현해 주신단 말입니다. 창녀도시, 재물도시. 그, 우리 창세기를 배우는데, 창세기에서 두 종류가 또 나오잖아요. 4장에서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문화를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5장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나온.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무슨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재물의 도시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창녀에 대해서 18장, 그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창녀 도시의 여왕으로 앉았다. 음녀. 그래서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7장 1절에 많은 울 위에 앉은 큰 음녀인데 심판을 받는 거죠. 스가랴에 나오는 이 여인과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가 정체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나오는 이 음녀를 그 저 악의 저 여인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금 저희가 창세기에 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스가랴 이상의 이 여인, 이 악이 그의 결국, 그 미래의 결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여인은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 이 창녀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창녀도 세상 도시를 계속 짓고 있고 거룩한 여인은 하나님의 도시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창녀가 이 거룩한 여인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국 그 창녀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읽으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 지금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여기서 증인이라 그러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나가서 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근데 뭐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즉, 교회 시대에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해서 모든 권세가 나한테 주어져서 권세를 주고 어떡하래요? 땅끝까지 가서 이제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시대 동안 교회에다가 땅끝까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모으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그 동시에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 결박을 당하죠. 그 전에는 결박을 안 당했다가 구약에서는 세상을 완전히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 종교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도 뭐 땅끝까지 가라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 모습은 이 사탄이 권세를 갖고 이 세상을 완전히 미혹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결박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제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결박을 해놓고 교회를 이제 내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 동안 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얼마 동안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1260일. 여러분, 1260일. 한 달을 30일로 하면은 몇 년이에요? 3년 반. 몇 달이에요? 42달. 다 같은 시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교회 시대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공부할 때 저희가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게 다 같은 시대인데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교회 시대 동안, 1260일 동안 권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 아까 스가랴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감람나무 촛대. 이게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증거를 마칠 때에, 즉, 교회가 이제 그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일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죠.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제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아니, 이게 교회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죽습니다. 근데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야 세상의 죄가 찬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가 아직 안 찼어요. 차야 이게 이제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죄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요즘은. 그리고 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를 겁내고, 왜? 전했다가는 핍박이 많으니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백악관에 초대가 되려면, 뭐, 동성연애자 나쁘고 어쩌고, 뭐, 그게 죄다, 이라이 소리 해봐세요. 핍박받고 못 가요. 대통령이 부를 것 같아요? 그런 목사를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것 같아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게? 연결돼갖고, 뭐, 그러면 너는 그러면 동성연애 죄라는 것을 뭐 지지하는 대통령이냐, 이래갖고 지가 핍박을 또 받거든요.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진리를 못 말해요. 이제는 진리를 못 말해요. 그래갖고, 예, 그것만이에요. 뭐, 주일 지키는 것도 요즘 어디서 주일 지키는 것 같고 얘기해요, 교회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했다가는 핍박받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제. 이두 증인이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세상과 손을 잡고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의 도시고 창녀의 도시지만 결국 그 목적은 거룩한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를 죽이자는 거죠. 교회를 죽인다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그 복음 전하는 그걸 막는 게 교회가 죽는 거죠. 즉 선지자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뭘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이게 뭐 상징이에요. 자꾸 뭐 칼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우리가 전 진영에 잡혀 들어가고 뭐 뭐가 이게 잘리고 죽고 그런 일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입이 막히는 거죠.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말을 이제 못해요, 이제. 교회가 죽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냥, 우리 세대가 그래도 그냥 좀 괜찮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나 정신이 없어요, 정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네들은. 점점 이제 진리 얘기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점점 얘기하면은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는데. 이제 가까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가까웠다 해서 하나님이 빨리 오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제가 태어났을 뭐 5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진 건 확실하죠. 예, 그래서 11절 그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아주 가까운 그 시기죠.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그이 교회가 죽는 그 시기에 이제 666이, 즉,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THE 적그리스도.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흉내를 내요.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있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마지막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 왕도 많은데, 마지막 왕으로 오는데, 이저 사탄도 곧다짓을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오고, 지가 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이제 걔가 오면은 이제 끝이 되는 거죠. 그날이 지금 벌써 왔는지, 이란 같은 데 사는 사람한테, 이란에서 사는 기독교인한테 물어봤으면 왔다 그럴 거예요. 왜? 자기네 그 느낌이 지금 받는 핍박이 온것 같거든. 근데 이 미국에 사는 인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와 오기나. 뭐 아직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때더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한테 충실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저 CS 루이스 그 뭐야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탄이 그냥 죽으라고 핍박을 하는데 아 교회가 더 부흥을 하거든. 교회가 더 힘을 내고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부하들을 다 앉혀놓고 상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아 잘해주자. 핍박하지 말자. 그랬더니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도요. 이저 어거스틴이 저 칸스탄틴이 그이 뭐야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그 종교로 만들기 전에는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지켰어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전체가 그 종교가 기독교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재밌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 그러면 이제 17장을 보면서 마치죠. 요한계시록 17장. 왜냐하면 이 17장은 정확하게 지금 보세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항상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인데 항상 처음 대접 붙는 때보다 마지막 대접 붙는 게더 세죠. 즉, 마지막에 이제 일곱이면. 그죠?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음녀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다. 그랬더니 이 음녀가 뭐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여자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바 일곱 머리와 그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이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아까 우리 만났어요, 그죠? 사탄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백하여 무적행에게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잠가버리죠. 결박이 되는데 그렇게 잠갔다는 이유, 잠근 것이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1000년이 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잠깐 놓여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시방은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은 뭐예요? 구약이죠. 시방은 지금 신약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신약에는 얘가 어떻게 됐어요? 결박이 됐잖아요. 시방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 구약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있었는데 시방은 없어요. 왜? 결박되고 이제 무적행에서 2000년, 1000년이 차면 올라올 자다. 바로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사탄하고 손을 잡은 모습이죠. 사탄하고 손을 잡은 모습이죠. 이 음녀가 하는 짓이 사탄하고 놀아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명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나왔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완전히 그냥 황홀하는 거죠. 뿅 가는 거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산은 뭐예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일곱 산, 일곱 왕. 근데 그중 다섯 명은 망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배울 때그 왕들이 나왔죠. 바벨론이 금, 그 스태츄가 있었는데 금은 바벨론 왕이고 해서 은은 가슴 이거 놋은 배하고 넓적다리 철은 종아리 해갖고 발가락은 저 여러 개, 10개 발가락에서 여러 왕. 그게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이렇게 되는데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게 되면 51장 25절. 51장 25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하. 근데 여기 멸망의 산하 그랬는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왕국 왕 이걸 산으로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것은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에스겔서에 지금 시간이 제가 그냥 볼게요.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으시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바벨론 나라, 바사 나라, 그리스 나라, 그다음에 로마였어요. 그죠?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말고도 누가 나오냐면은 아수르가 나오고 애굽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아수르하고 애굽도 껴야 될거 아니에요. 사실 바벨론부터 큰 나라가 아수르도 큰 나라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좀 다섯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가 누가 있었던 때예요? 로마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바사 망하고 그리스가 망했어요. 다섯은 망했는데 시방 하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가 하나 살아있는데 지금 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인데 그리고 그 로마 뒤에 하나 또 온단 말이에요.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왕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칠왕을 짐승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다섯 왕국이 구약 시대죠. 지금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때고 이제 앞으로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뭐 예전에는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그다음에 뭐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다섯 왕은 그로저 구약 시대까지 있었던 세상 왕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찌하든 이 짐승은 이 세상 역사 속에 나오는 세상 왕국들과 그 왕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한 인물로 좁아지는 거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미혹하여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질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 번째 왕. 그러나 일곱 중에 속한 자. 바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지금까지 보고 있던 바로 그 짐승. 예수님의 제8일째 부활을 모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런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해서 이제 결국 다 망하는 거죠. 예. 근데 참, 이 음녀의 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계속 읽어보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 음녀가 그의 남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노란하는 사탄에게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옛부터 그래요. 아수르를 누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벨론은 누가 망해요? 파사왕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네끼리 잘난 거죠. 세상 왕국은. 그러나 이제 그런 왕국이 다 망하고 예수님의 왕국만 남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만 남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야,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음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저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이 목사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였어요? 고린도후서 할때 배웠잖아요. 그 교회를, 즉 자기가 미니스트리 하는 그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 예수님한테 바쳐 보려고, 이끌어 보려고. 목사의 마음이 그겁니다. 여러분을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처녀로, 즉 뭐예요? 아니, 음녀하고 놀아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짐승들하고 놀아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더더욱이 교회가 음녀가 돼버리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음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음녀한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리고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진다는데, 그 핍박도 어떤 거겠어요? 이제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저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안 건드리는 것 같아, 별로. 좀큰 교회에서 좀 성경대로 말했다가는 심각해져요, 요즘.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이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세상이 놔두질 않아요, 가만히. 그래서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지금 저 오피스 그 매거진에도 보면은, 아, 이게 무슨 말을 할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야, 웃기고 있네. 아니, 무슨 말을 못 하는 게 어딨어? 성경을 보면 말하다가 잡혀가는 거지. 무슨 말을 못 하기는 무슨, 나, 웃겨요, 정말. 진리 전하다가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모습 아니에요? 근데 뭐 얘기를 하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조심하고 이런 얘기는 어쩌고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게. 예. 결국 망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끝에 한번 이 얘기 하면서 끝나는데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짐승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무슨 에? 이러니까 꼭 이게 무슨 저 뭐야 옛날 그 애들 읽는 뭐 동화책 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게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안 보면.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무슨 짐승이고 뭐야 이게 꼭 실제적인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걸 조심하세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야, 뭐 짐승 나오고 이러는데 저게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거하고 무슨 연관일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꼭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무슨 이상한 저의 뭐야, 예? 그 페리테일 같은 그런 저 이야기 같이 들려서 이게 그럼 이게 도대체 내가 오늘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엄청난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 진짜의 진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 지금 어떻게 결국 되는 건가? 성경 그대로 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나한테 relevant한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제가 받고, 좀 죄송해요. 오늘 이거 끝내버리려고 두 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아, 두 번에 하면 또, 이게 심판하는 얘기는 좀 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항상. 제가 좀 너무 서두른 것 같은데, 예,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 이제 교회도 결국 죽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삶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